영화가 시작하면서 이런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어떤 이는 크고 분명하게 자신의 내부의 소리를 듣고 들리는 그대로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은 미치거나 전설이 되죠. 안녕하세요. 영화와 음악이 있는 곳 영화동네 이운영입니다. 오늘 함께할 영화는 1994년에 미국에서 개봉한 에드워드 즈윅 감독의 영화 가을의 전설입니다. 영화 제목 가을의 전설은 가을에 태어난 둘째 아들 트리스탄에게서 비롯된 겁니다. 트리스탄은 강한 기질과 반항적인 성격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포함해 주위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성장하는데요. 금주법을 다룬 여러 편의 영화 중 가장 낭만적이면서도 강한 인상을 남긴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브래드 피트, 앤서니 홉킨스, 에이던 퀸, 줄리아 오먼드, 헨리 토머스가 출연한 영화 가을의 전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미국 정부의 인디언 정책에 불만을 갖고 있던 윌리엄 러들로 대령은 퇴역 후 몬태나에 정착해 외딴 곳에 목장을 짓고 새 아들과 살아갑니다. 장남 알프레드와 둘째 아들 트리스탄 그리고 막내 세미얼은 제각각 개성이 강한 청년들로 자라나는데요. 특히 늦가을에 태어난 트리스탄은 다른 두 형제보다 유독 반항적이고 거칠지만 누구보다 동생을 아끼는 마음이 강하고 사내다워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합니다. 하지만 춥고 외로운 목장 생활에 지친 이들의 어머니 이사벨은 도시로 떠나갑니다. 어느 날 도시로 유학 갔던 막내 세미얼이 약혼녀 수잔나를 데리고 나타나죠. 사랑스러운 수잔나를 보는 순간 다른 형제들의 마음이 모두 흔들리지만 감성보단 이성이 앞서는 이들 형제는 막내 동생의 행복을 빌어주며 수잔나를 따뜻하게 맞이합니다. 하지만 행복했던 순간도 잠시 세미얼이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겠다고 나서자 다른 두 형제도 막내를 따라 나서는데요. 결국 전쟁터에서 막내 동생이 전사하고 이를 눈앞에서 목격한 트리스탄은 동생을 구해내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빠져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고 맙니다. 전쟁이 끝나고 먼저 귀국한 알프레드는 수잔나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수잔나는 알프레드의 자상한 모습에 마음이 흔들리지만 얼마 뒤 트리스탄이 나타나 수잔나의 마음을 빼앗아버리죠. 사랑하는 여인을 친동생에게 빼앗긴 알프레드는 도시로 떠나 사업가로 성공해서 연방 하원의원에 당선될 정도로 성공합니다. 트리스탄은 동생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책감을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집을 떠나 방랑하는데요. 수잔나는 트리스탄이 돌아오는 날까지 기다리겠다고 맹세하지만 트리스탄은 이별을 고하는 편지를 보내는데 방금 들으신 곡은 영화 가을의 전설 중에서 제임스 호너의 The Lord Lost였습니다. 영화 가을의 전설은 1979년 짐 해리슨이 발표한 동명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는데요. 미국 몬태나주의 아름다운 자연 풍광과 감미로운 음악을 바탕으로 장면 하나하나가 마치 한 폭의 그림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훌륭한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죠. 하지만 실제 영화 촬영은 캐나다 앨버타주 로키 산맥에서 했다고 합니다. 가을의 전설의 감독 에드워드 즈윅은 1952년 미국 출생으로 하버드 대학에서 문학과 역사를 전공했다고 합니다. 1970년대 후반 인기를 끌었던 텔레비전 시리즈 가족의 작가 겸 편집자, 제작자, 연출자로 다재다능한 능력을 보여줘서 성공적으로 데뷔했다고 하는데요. 이후 30대 이야기, 소위 나의 인생이란 것으로 이어진 그의 텔레비전 영상물은 1980년대와 1990년대 보통 사람들의 문제에 밀도 있게 접근해 미국 텔레비전계 최고의 상인 에미상을 비롯해 많은 상을 받았고요. 다시 영화감독으로 영역을 넓히면서 영웅주의와 희생, 인간의 존엄성을 중심으로 인본주의 작품들을 완성해 나갔습니다. 특히 에드워드 즈윅 감독에게서 빠뜨릴 수 없는 건 그의 두 번째 영화, 글로리죠. 남북전쟁을 소재로 한 영화로 한국에는 영광의 깃발이라는 제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즈윅 감독은 이후 계속해서 여자의 선택, 가을의 전설, Courage Under Fire, 비상계엄, 라스트 사무라이 등 수많은 작품을 연출해내면서 더 이름을 알리게 됐습니다. 음악 듣고 이야기 나눠볼까요? 영화 가을의 전설 중에서 Off to War, 전쟁터로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영화 가을의 전설은 매력적인 캐릭터들을 배우들이 멋지게 소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미남 배우 브래드 피트의 다양한 매력이 빛을 발하는 영화로 수많은 여성 팬들을 설레게 만들었다고 하죠. 앤서니 홉킨스와 함께 할리우드의 에이다 퀸, 줄리아 오몬드 등이 출연해서 웅장한 몬태나의 가을 풍경과 미국인들에게는 서부 개척기의 향수를 그리고 일반 관객들에게는 가을의 서정적인 풍경으로 가슴 설레게 한 명화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중남부 오클라호마주 출신의 브래드 피트는 1987년 영화 무인지대로 데뷔했고요. 1991년 영화 델마와 루이스를 계기로 꽃미남 미모로 할리우드 관계자들의 눈에 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미주리 대학에서 언론학을 공부하다가 배우가 되기 위해 대학을 중퇴하고 할리우드로 건너가 연기를 공부했고요. 그 후 1992년 흐르는 강물처럼, 1994년 뱀파이어와의 인터뷰, 가을의 전설 세븐 같은 영화에서 존재감을 부각시켰습니다. 그의 인기는 식을 줄 몰랐다고 하는데요. 다양한 장르의 영화에서 주연을 맡으면서 연기 폭도 넓혀갔다고 하죠. 2011년 영화 머니볼에서 전미 비평가협회상과 뉴욕 비평가협회상에서 남우 주연상을 받았고요. 올해 초 영화계의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Once Upon a Time in Hollywood로 남우 조연상을 거머쥐었습니다. 영화 가을의 전설에서 아버지 러들로 대령 역의 앤서니 홉킨스는 1937년생으로 영국 왕립 연기 아카데미 출신입니다. 1992년 양들의 침묵으로 아카데미 나무 주연상을 받았고요. 1993년에 영국 왕실로부터 기사 작위를 받았습니다. 이어 데이비드 린치 감독의 역작인 엘리펀트맨을 비롯해 노트르담의 꼽추 광란의 시간, 프랜시스 코폴라 감독의 브람 스토커의 드라큘라, 리처드 아텐보로 감독의 채플린 등에 잇따라 출연해서 최고의 전성기를 맞았는데요. 2008년 영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평생 공로상을 받았고요. 2003년 할리우드 명성의 거리에 입성하기도 했습니다. 음악 듣고 옵니다. 영화 가을의 전설 중에서 To the Boys, 소년들에게 함께 듣고 오시죠. 영화 가을의 전설 함께하고 있는데요. 영화의 시대 배경은 제1차 세계대전 전부터 미국의 금주법 시대를 거쳐 1930년대까지를 아우릅니다. 영화 가을의 전설은 한 가족의 상황을 통해 금주법이 가져온 부작용의 단면을 그려나가고 있는데요. 경쟁 조직의 밀주 보관 창고를 가득 채운 위스키통에서 술이 쏟아지는 가운데 트리스탄이 격투를 벌이는 장면은 금주법이 시행된 당시의 시대상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핵심 장면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금주법은 어떤 제도였을까요? 미국 역사가 청교도 사상으로 무장한 개척자들에 의해 시작됐다는 건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죠. 이런 영향 탓인지 미국의 금주운동은 그 역사가 결코 짧지 않아서 이 영화 전반부의 시대 배경이 되는 제1차 세계대전 이전까지만 해도 주류의 제조 판매를 금지한 주가 10여 곳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게 1차 세계대전 발발과 함께 미국이 이 전쟁에 참여하면서 전시의 식량 절약, 작업 능률 향상, 맥주로 상징되는 독일에 대한 반감이 어우러졌고요. 여기에 당시 가난한 이민자들의 음주로 인한 문제가 부각되면서 전국적인 규모의 금주운동의 필요성이 추진력을 얻게 됐죠. 그 결과 미국 연방의회를 통과한 미국 수정헌법 제18조에 의해 마침내 1920년 1월 금주법이 정식으로 발효됐습니다. 그러나 금주법의 실제 시행 과정은 부패와 범법으로 얼룩졌습니다. 굳이 오늘날의 관점으로 보지 않더라도 캠페인으로 추진돼야 할 사안이 국가에 의해 법의 이름으로 강요되면서 부작용이 속출했는데요. 술을 마시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강력한 수요에 부응해 밀주가 등장했고요. 이에 얽힌 각종 폐해는 그 후 수많은 범죄 영화의 소재를 제공했죠. 당연히 밀주 제조 및 밀매와 관련한 막대한 이익을 둘러싸고 벌어진 깽들의 주도권 싸움은 곳곳에서 참극을 낳았습니다. 밀주와 함께 금주법을 비웃듯 무허가 술집이 대도시를 중심으로 번창했고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또 다른 범죄의 온상이 됐습니다. 덩달아 정치, 사회 전반에 혼란스러운 날들이 계속됐는데요. 역설적인 사실은 금주법을 통해 강제로 술을 못 마시게 하니까 이전에 술을 마시지 않던 사람들조차도 호기심으로 술을 마시기 시작해 금주법이 시행된 동안 음주율이 오히려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 1929년 대공황이 발생해 경기가 극심하게 침체되면서 금주법은 사실상 그 효력을 잃고 말았죠. 1933년 미국의 금주법은 온갖 부작용만 낳은 채 수정헌법 21조에 의해 폐지됐습니다. 이어서 음악 듣고 옵니다. Alfred Moves to Helena. 알프레드 헬레나로 떠나다. 영화 가을의 전설 중에서 함께 듣고 오시죠. 영화 가을의 전설 함께하고 있는데요. 촬영감독 존 톨은 대자연의 풍광을 그림같이 영상에 담아내면서 이 영화로 1995년 아카데미 촬영상을 수상했습니다. 영화 가을의 전설은 3천만 달러를 들여서 1억 6천만 달러를 버는 흥행에 성공했는데요. 평론가들로부터 작품성 또한 인정받았죠. 영화 가을의 전설은 제임스 호너의 테마곡으로도 유명합니다. 제임스 호너는 영화 가을의 전설에서 아일랜드 민속악기들의 음색에 관현악단이 얹힌 독특한 음색을 사용했습니다. 백파이프 같은 아일랜드 악기들이 고전적인 관현악단에 어우러져 특유의 색깔을 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거기다가 서정적인 느낌까지 주면서 영화의 장면과 잘 조화를 이뤘다는 평가를 받았죠. 노래 듣고 옵니다. 영화 가을의 전설 중에서 The Changing Seasons, 계절의 변화, Wild Horses, 야생마들, Tristan's Return, 트리스탄의 귀환, 함께 듣고 오시죠. 영화 가을의 전설을 본 관객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말이 필요 없다. 최고의 명화다. 브래드 피트야말로 전설이다. 영화가 너무 아름답다. 웅장한 자연 배경, 음악, 그리고 무엇보다 처절하게 아름다운 배우들의 명연기. 가슴이 아프다. 영화의 영상미와 음악은 잊지 못할 것 같다. 정말 최고로 뽑히는 영화다. 모든 인물의 심정이 이해가 가고 그래서 더 슬프고 애잔하지만 아름답다. 이런 소감을 전했습니다. 영화 가을의 전설에 대한 평론가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엠파이어 평론가는 영화 가을의 전설은 엄청나게 웅장한 서부 영화의 대서사시다. 멋지다라고 호평했고요. 커먼센스 미디어 평론가는 영화 가을의 전설은 거친 서부 개척 시대의 아메리칸 원주민, 그 시대의 여성에 대한 대우, 정착민에 대한 많은 정형화된 생각을 최대한 보존하기 위해 먼 길을 떠나온 영화다라고 전했습니다. 노래 듣고 옵니다. 영화 가을의 전설 중에서 제임스 호너의 The Wedding, 결혼 함께 듣고 오시죠. 영화 가을의 전설 명대사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삼형제 중 둘째 트리스탄이 수잔나에게 편지를 보내는데요. 마지막 문장에 이렇게 써 있죠. 다른 사람과 결혼하시오. 역시 트리스탄이 남긴 말입니다. 뜨거운 심장을 손에 쥘 때 그 영혼은 자유가 된다. 명장면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수잔나는 트리스탄을 기다리지 못하고 장남 알프레드와 이미 결혼을 했죠. 수잔나는 그토록 오래 기다리기는 너무 힘들었다고 트리스탄에게 말하는 장면, 명장면으로 꼽히고 있죠. 또 다른 명장면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삼형제와 함께 수잔나가 말을 타고 아름다운 초원을 달리는 장면, 명장면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노래 듣고 옵니다. Revenge, 복수, 영화 가을의 전설 중에서 함께 듣고 오시죠. 영화 동네. 오늘 들른 곳은 슬프고 아름다운 가족 간의 사랑 영화 가을의 전설이었는데요. 마지막 곡으로 영화 가을의 전설 중에서 엘프레드, 트리스탄, 더 콜노, 더 레전드, 알프레드, 트리스탄, 대령, 전설 들려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영화 가져올게요. 지금까지 영화와 음악이 있는 곳 영화 동네 이윤영이었습니다.
"하는 놀이 중에 미로찾기라는 게임이 있어요. 똑같이 생긴 길 속에서 막히지 않은 길로 탈출구를 찾는 게임인데요. 왼쪽 오른쪽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어느새 방향 감각을 잃어 탈출구를 찾아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어렵게만 느껴지는 미로 게임도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면 어디로 가야 할지 금방 알 수 있는데요. 이 풀리지 않는 많은 문제들이 마치 미로처럼 복잡해 보일 때 잠시 그 일에서 벗어나 멀리서 한번 바라보세요.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낼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say? What to say? Words they start to flow, passion start to grow like years ago. The wine made my mind crazy. Now I'm not so hazy. I gotta go. I gotta go. For the love we made today, it was just a foolish way to try to bring back yesterday. There ain't no way. Yeah, the love we made today, it was just a foolish way to try to bring back yesterday.
안녕하세요. 주말마다 여러분과 함께 미국의 다양한 음악과 이야기들 나누는 시간. 그 시절 그 노래 심현지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을 되돌리고 싶어하는 마음을 노래한 어디에도 방법이 없어요 라는 제목의 There Ain't No Way 로보의 목소리로 들으셨습니다. 지난주에는 1959년 가을 빌보드 차트 핫100 중에서 9월부터 12월 사이 1위 자리에 총 9번 오른 바비다린의 맥더나이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바비다린의 벽에 막혀서 결국 1위 자리에 오르지 못한 채 2위에 머물렀던 폴앤카의 Put Your Head on My Shoulder에 대한 이야기들 나눠봤는데요. 오늘은 이 차트 속에서 폴 앤카의 2위 자리를 위협했던 그런 노래와 또 9주 동안 바비다린의 독주를 막아낸 주인공은 과연 누구였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첫째 주에 2위를 차지했던 폴 앤카의 Put Your Head on My Shoulder는 10월 셋째 주까지도 그 자리를 지켜내게 되는데요. 하지만 1위 자리를 코앞에 두고 10월 넷째 주에 또 한 팀의 경쟁 상대를 만나게 돼요. 바로 더 플리드우즈라는 혼성 트리오였는데요. 이 플리드우즈는 9월부터 천천히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다가 10월 마지막 주에 폴 앤카를 누르고 2위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플리드우즈에게 2위 자리를 내준 뒤로 3위에서 4위 그리고 5위 이렇게 폴 앤카의 Put Your Head on My Shoulder는 정상의 자리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는데요. 새롭게 2위에 오른 플리드우즈 역시 이 바비다린이라는 막강한 1위 경쟁 상대를 만나서 10월 넷째 주부터 11월 둘째 주까지 계속 2위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11월 셋째 주에 바비다린을 꺾고 1위 정상의 자리에 오를 수 있게 되는데요. 하지만 바로 그 다음 주에는 다시 바비다린에게 1위 자리를 내주게 됩니다. 바비 달인의 1위 독주를 한 주만이라도 막아낼 수 있었던 이 플릿 우즈의 곡은 과연 어떤 노래였을까요? 떠나버린 사랑을 빛을 잃어버린 별에 비유한 곡 미스터 블루 한번 들어보고 얘기 이어갈게요.
Our guardian star lost all his glow the day that I lost you. He lost all his glitter the day you said no. And his silver turned to blue.
Like him, I am doubtful that your love is true.
But if you decide to call on me, ask for Mr. Blue.
"우리를 지켜주던 별이 빛을 잃었어. 널 잃어버린 그날에 말이야. 미스터 블루라고 불러. 나를 블루라고 불러줘." 라는 가사에 미스터 블루. 1959년 11월 셋째 주 빌보드 핫100 차트 1위를 차지했던 플릿 우즈의 목소리로 듣고 계신데요. 이 플릿 우즈와 함께 차트 5위권 안에서 경쟁했던 폴 앵카 역시 10대였듯이 이 플릿 우즈도 고등학교 시절에 결성된 여자 두 명, 남자 한 명으로 이루어진 혼성 트리오 그룹이었습니다. 1958년에 결성돼서 5년 만인 1963년에 해산된 그룹이라서 그렇게 많은 히트곡을 가지고 있진 않은데요. 하지만 1959년에 발표한 데뷔곡 Come Softly to Me가 4월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하면서 유명세를 바로 탔습니다. 그랬던 플릿 우즈는 이후 7개월 만에 다시 이 미스터 블루라는 곡으로 정상에 오르면서 1959년 한 해 동안 미국 전역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던 그런 그룹이었어요. 하지만 이 그때 경쟁해야 했던 가수 바비 달인의 인기가 쉽게 사그러지지 않았기 때문에 플릿 우즈는 딱 한 주 1위 달성에 만족해야 했는데요. 그렇게 11월 넷째 주에 다시 1위로 올라선 바비 달인은 12월 첫째 주까지 3주 동안 다시 정상의 자리를 지켜내게 됩니다. 그러던 12월 둘째 주 드디어 바비 달인의 9주 1위 기록을 막아서는 그런 가수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1950년에 가수로 데뷔해서 수많은 히트 앨범을 보유했던 가이 미첼이 그 주인공이었습니다. 그 숫자 때문에 가슴이 아파 날마다 넌 사랑이 식어가고 난 날마다 뜨거워졌지. 내가 이길 수 없었던 사랑의 횟수였어 라는 가사에 Heart aches by the number 라는 곡이었는데요. 이 노래는 당시 상업적으로 유행했던 이 슬픈 가사의 밝은 멜로디 공식이 딱 맞아 떨어지는 그런 곡이었습니다. 이 9월부터 이어져 온 바비달인의 1위 행보를 막아낸 가수로 기록되고 있는 가이 미첼. 1959년이 마무리되던 12월을 새로운 1위 곡으로 물들였던 가이 미첼의 Heart Aches by the Number 오늘 마지막 곡으로 들려드릴게요. 2주 동안 함께 알아본 1959년 가을 빌보드 차트 핫100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Cause I've got heartaches by the number, troubles by the score. Every day you love me less, each day I love you more. Yes, I've got heartaches by the number, a love that I can't win. But the day that I stop counting, that's the day my world will end. Yes, I've got heartaches by the number, troubles by the score. Every day you love me less, each day I love you more. Yes, I've got heartaches by the number, a love that I can't win. But the day that I stop counting, that's the day my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입니다.
이은경입니다. 미국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메이저리그 프로야구가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거의 4개월이나 늦게 개막됐습니다.
통상 한 팀당 162경기를 치르게 돼 있지만 올해는 60경기만 치를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관중 없이 치러지는 경기가 많지만 그래도 텔레비전 중계에는 많은 사람들이 시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기 있는 스포츠 시즌이 되면 새로운 스타들이 떠오르는가 하면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사라져가는 선수들도 있습니다.
경이적인 기록으로 최고의 인기를 누리다 희귀병으로 세상을 떠난 야구 선수. 그러나 나는 지구상에서 가장 행운아라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떠난 루 게릭도 아쉽게 떠난 영웅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루 게릭은 고등학교와 대학 시절의 선수 생활을 빼고 프로 선수로만 활약한 기간이 16년이나 됩니다. 1923년부터 1939년까지 선수로 뛰는 동안 그는 오직 뉴욕 양키스 소속으로만 활동했습니다. 왼손잡이 타자였고 주 포지션은 1루수였습니다.
루 게릭의 기록을 보면 금방 뛰어난 선수였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프로 선수로서 때린 히트가 무려 2,721개, 홈런이 493개, 타율이 3할 4푼으로 아주 높았습니다.
한 게임에서 무려 4번이나 홈런을 친 기록도 있습니다. 최우수 선수들로만 구성되는 올스타팀에 7년 연속 선정이 됐고 아메리칸 리그 최우수 선수 2회 등 일일이 그 기록을 소개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유명한 건 2000회가 넘는 연속 출전이란 기록입니다. 그의 마지막 시즌인 1939년에 바로 그 기록이 나왔습니다. 아무리 체력이 뛰어난 선수라도 아플 때도 있고 다쳐서 못 나갈 때도 있는데 루 게릭은 중간에 빠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이 무려 2130회나 출전을 한 것입니다.
1995년 벌티모어 오리올스 팀의 칼 리킨에 의해 갱신이 될 때까지 56년 동안이나 그의 기록을 깬 선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기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도 아이런 홀스, 철마였습니다.
루 게릭은 미국 야구 명예의 전당에 입성했고 뉴욕 양키스는 그의 유니폼 번호 4번을 이후 누구에게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메이저리그 역사상 최초의 영구 결번이 됐습니다.
루 게릭은 1903년 6월 19일 뉴욕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독일계 이민자인 하인리히 그렉, 어머니는 크리스티나 그렉이었습니다. 가난했지만 열심히 살아가는 집안이었습니다.
태어날 때 루 게릭은 약 6.3kg이나 되는 몸집이 큰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어려서부터 운동을 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고등학교에 들어갈 때까지 아무런 운동도 특별히 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친구들과 같이 야구공 놀이를 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다 고등학교 때 선생님 한 분이 루 게릭이 공을 잘 친다는 이야기를 듣고 학교 야구팀에 들어가 시합에 나가라고 했습니다. 루 게릭은 나중에 운동장에 처음 섰을 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다 환호 소리를 들었을 때 너무 무서워 집으로 가고 싶었다고 회고했습니다.
그 선생님은 루 게릭에게 만약 경기를 포기하면 졸업을 안 시키겠다고 위협까지 해가면서 운동을 시켰습니다. 결국 고등학교 팀에서 매우 유능한 선수로 떠올랐습니다.
그러는 동안 메이저리그, 즉 미국 프로야구 연맹의 소속팀인 뉴욕 자이언츠 구단에 임원한 사람이 루 게릭이 공을 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팀 매니저 존 맥그로우한테 데리고 가서 경기를 해보도록 했습니다.
매니저는 루 게릭이 제목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메이저리그에서 뛰기에는 아직은 경험이 부족하니 커네티커트주 하트포드에 있는 마이너리그에 들어가서 운동을 하도록 해주었습니다.
루 게릭은 효자이기도 했습니다. 아버지는 자주 병석에 누워있었고 직장도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남의 집 부엌일과 청소를 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다 어머니도 크게 병을 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값을 낼 형편이 못 됐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해 여름 하트포드에서 경기를 하면서 루 게릭은 많은 돈은 아니지만 거기서 번 돈을 부모님께 드렸습니다.
루 게릭은 학비도 자기가 벌어서 대학에 갔습니다. 마이너리그에서 번 돈을 저축해 뉴욕에 있는 명문 컬럼비아 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이때 뉴욕 양키스 야구팀이 루 게릭을 스카우트했습니다. 양키스는 1923년 시즌에 $3,500를 주겠다고 제의했습니다. 당시로서는 큰 돈이었습니다. 뉴욕 양키스는 루 게릭이 훌륭한 제목이라는 것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양키스 팀의 또 한 명 유명한 선수 베이브 루스와 함께 팀의 타력을 강화했습니다. 루 게릭은 1925년 6월 초 정규 시즌 첫 경기에서 1루수로 나섰습니다. 이때부터 루 게릭의 기량은 날로 늘어났습니다.
경기를 할 때마다 상대팀 투수들은 뉴욕 양키스의 베이브 루스와 루 게릭이 악몽이었습니다. 1927년에 베이브 루스는 홈런을 무려 60개나 쳤고 루 게릭은 47개나 쳤습니다. 루 게릭은 그해 아메리칸 리그의 MVP, 즉 가장 뛰어난 선수상을 받았습니다.
그해 뉴욕 양키스가 월드 시리즈 챔피언이 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1933년 루 게릭은 엘리노어 트위처라는 여성과 결혼했습니다. 시카고 여성이었습니다. 엘리노어는 루 게릭이 최고의 선수로 뛸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도왔습니다. 나중에 루 게릭이 알아누웠을 때는 옆에서 늘 그를 보살폈습니다.
해가 거듭돼도 루 게릭은 빠지지 않고 출전했습니다. 어느 날 기자가 질문을 하기 전까지 그는 자신이 가장 많은 게임에 출전한 기록을 갖고 있다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뉴욕 양키스에서 활동한 지 13년이 되던 해인 1938년 5월 31일에는 2000회 출전이라는 놀라운 기록을 수립했습니다. 이 숫자는 그 이전 기록자보다도 갑절이나 많은 횟수였습니다. 루게릭은 그해 시즌을 타율이 거의 3할대를 기록했습니다. 득점도 115점이나 됐습니다.
이때야말로 루게릭에게는 전성기였습니다. 그런데 루게릭이 점점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뛰고 달리는 모습이 마치 노인처럼 보였습니다. 공을 던지고 잡는데도 어려워했습니다.
루게릭에게 치명적인 질환이 찾아온 것입니다. 처음에 게릭은 그런 현상이 일시적인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다음 시즌이 열렸을 때 그는 3번 출전했습니다. 루게릭이 한 차례도 빠지지 않고 총 2130게임에 출전한 기록을 수립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3번 출전에 히트를 단 한 개도 치지 못했습니다. 1939년 5월 그는 결국 매니저에게 더 이상 뛸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해 6월 19일 루게릭은 36회 생일을 맞았습니다. 그날 의사는 루게릭이 근육 기능이 퇴화되는 치명적인 희귀병을 앓고 있다는 청천벽력 같은 선고를 했습니다. 근 위축성 측생경화증, 영어 약칭 ALS라고 하는데 뇌에서 시작해 척추로 번지고 결국 체내의 모든 근육이 작동을 할 수 없게 되는 병입니다.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는 무서운 질병이었습니다. 루게릭에게는 이날이 슬픈 생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후 사람들은 ALS를 보통 루게릭병이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그러나 루게릭은 죽어가는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두렵거나 슬퍼하는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1939년 7월 4일 양키 스타디움에는 미국의 위대한 야구 선수의 고별사를 듣기 위해 6만여 명이 넘는 군중이 모여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경기장에 메아리쳤습니다.
Today, I consider myself the luckiest man on the face of the earth.
저는 스스로를 지구상에서 가장 행운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불행이 찾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사는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루게릭은 투병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갈수록 약해졌습니다. 그는 결국 1941년 6월 2일 불과 37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가족, 친구, 야구선수 등 그를 가까이 했던 사람들은 물론 수많은 미국인들은 한 위대한 야구 영웅의 상실을 슬퍼했습니다.
미국인들은 아직도 살아있는 순간들을 행운이라고 생각하며 의연한 자세로 죽음을 맞이한 루 게릭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오늘은 야구선수 루 게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비오웨이 방송은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